VOA 세계 뉴스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잠재적 신냉전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지난 18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두 거대 패권국 간 관계 악화가 나머지 세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신냉전이 촉발되기 전에 중국과 미국이 서로 완벽하게 고장난 관계를 복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두 나라는 기후변화 문제를 놓고 협력해야 하며 무역과 기술 분야, 심지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인권과 경제, 사이버 보안과 남중국해 영유권 부문에서도 견실하게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 두 나라 관계는 오로지 대립만 존재한다며 백신 문제, 기후변화와 기타 도전들은 국제사회 범위 내 건설적인 관계, 특히 세계 패권국 간 기능적 관계의 정상화 없이는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두 나라 간 대립적인 지정학적, 군사적 전략은 위험하고 세계를 양분할 수 있다며 좌초되고 있는 양국 관계가 곧 복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핵잠수함 확보를 지원하기로 한 미국과 영국의 결정에 프랑스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프랑스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어제 프랑스 BFM TV에 출연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통화하고 싶다는 미국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면서 통화는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탈 대변인은 프랑스는 이번 정상 간 통화에서 미국의 핵잠수함 지원 약속에 따른 기존 프랑스와 호주 간 잠수함 계약 철회에 대한 해명을 원한다며 프랑스는 계약 복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지난 2016년 프랑스의 차세대 핵잠수함 바라쿠다 기술을 활용해 재래식 잠수함 12척을 2030년부터 공급받기로 계약했으며 사업 규모는 66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편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프랑스와의 계약 철회에 대한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재래식 잠수함만으로는 호주의 전략적 수요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최우선 순위는 호주의 국가 이익이라며 미국, 영국과 최근 신설한 새로운 전략적 관계에 따른 역량 확보가 최적의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이 호주와의 잠수함 계약 파기에 항의해 이번 주에 이틀간 예정됐던 영국과의 국방장관 회담을 취소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오늘 프영 국방장관 회담 공동의장을 맡을 예정이던 피터 리케츠 전 프랑스 주재 영국 대사를 통해 이 같은 프랑스 측의 결정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케츠 전 대사는 국방장관 회담이 추후로 연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무부 부장관은 BBC 방송에 모든 양자관계는 갈등의 시기를 거친다면서 프랑스와의 관계가 궁극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클레벌리 부장관은 이어 최근 영국, 호주, 미국 간 새 안보협력체 창설은 상호 방위 관계를 심화시키면서 영국 전역에 첨단 기술 제조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자 뉴욕을 방문 중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양국 관계 파탄을 우려하는 지적에 프랑스와는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며 매우 중요한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영국, 호주, 미국 간 새 안보협력체 창설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승자 또는 패자로 나누거나 배타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한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이 핵개발에 전력 투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의 IAEA 본부에서 열린 연례 총회에서 북한이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등의 작업을 전속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IAEA는 지난달 27일 보고서를 통해 올해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북한이 영변 핵시설 내 방사화학실험실을 운영한 징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5개월은 북한이 이전에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 뒤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는 데 걸린 기간과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 내 핵시설 재가동 징후가 포착된 데 따른 우려를 나타내며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의무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윤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0일 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이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북 제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하이튼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이 미사일 역량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열차를 이용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국과 한국의 선제적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5에서 2.5m, 서해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앞으로 대북 제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우선순위 의제는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들에 대해 미국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17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76차 유엔 총회에서의 미국의 우선순위에 대해 설명하는 가운데 북한 문제도 다룰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On North Korea, I mean, I made the point. We are very concerned. By the missile test that the DPRK carried out a few days ago. We've engaged with partners.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이 며칠 전 실시한 미사일 시험들에 대해 우리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16일에도 영내 파트너 국가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UN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1718 위원회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에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인 15일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당일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인 프랑스와 에스토니아의 요청으로 열린 이날 긴급회의에서 성명서 채택 등 구체적인 대응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한 것은 두 번째로 지난 3월 2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도 유럽 국가 요청으로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대응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각국 정상들이 오는 21일부터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인 가운데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의 우선순위 의제 중 하나가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라고 밝혔습니다.
Authoritarians have used the pandemic as a pretext to violate human rights and tighten their grips. Increasingly, they threaten and silence their dissidents in other countries committing acts of transnational.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을 빌미로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인권을 침해하고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들이 다른 나라에 있는 반체제 인사들을 위협하는 등 국경을 초월한 탄압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나라의 주권과 인권이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며 안보리는 잔혹 행위가 벌어지는 어떤 장소에라도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엔 총회를 통해 동맹과 파트너 협력을 강화해 유엔이 국제사회에서의 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지켜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미얀마 등 전 세계 갈등과 위기 상황,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도 총회 기간 동안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는 것은 현재 미국의 가장 큰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Biden is committed to leading in concert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cross the globe to stop the COVID-19 pandemic. We are building a coalition of governments, businesses.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과 파트너 나라들과 함께 코로나 종식에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각국 정부, 기업, 국제기구,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전 세계 코로나 백신 생산을 확대하고 백신과 치료제 보급을 늘리는 데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밖에 바이든 대통령과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총회 기간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회의에 미국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회 기간에 바이든 대통령의 양자 정상회담 일정이 예정돼 있느냐는 질문에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에 도착해 총회에서 연설한 뒤 바로 워싱턴으로 돌아갈 것이며 평소보다 짧게 머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미국은 유엔 총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규모 감염의 온상이 되길 원치 않기 때문에 모든 방문객들은 코로나 음성 판정 증명을 보여야 한다며 유엔 본부 인근에 코로나 검사소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조 나이튼 미국 합참 차장은 17일 북한이 미사일 역량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하이튼 차장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 애틀란틱 카운슬이 주최한 온라인 대담 행사에서 북한의 현재 핵과 미사일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BOA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They're going down that path. I think it's also important to note how fast they've gone.
하이틴 차장은 북한이 핵능력과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종류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개발해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거듭된 연구와 실험을 통해 궁극적으로 운영 능력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하이틴 차장은 세계 118위의 경제 규모에 불과한 북한이 빠른 속도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국장과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열차를 이용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미국과 한국의 선제적 대응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지난 17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회피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에 대해 무인기를 이용한 탐지 역량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루스 국장님,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에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본격적인 도발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까요?
Well, I think we're entering a new phase. Whether we call them provocations or not, I think depends on one's point of view.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도발이라고 부르든지 관계없이 말이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김정은의 올해 초 노동당 대회 연설부터가 분명한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강화하고 새로운 미사일 시험 발사를 늘리는 단계로 들어서겠다고 했었죠. 관심이 집중되는 시간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윌리엄스 부국장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짧은 간격으로 시험 발사를 감행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Well, this is certainly the most significant, I think, test that we've seen, you know, particularly since President Biden.
확실히 우리가 본 것 중에서는 가장 의미심장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시험 발사 측면에서는 꽤 조용했었죠. 지금부터 이번 겨울 사이에 더 많은 무기 실험이 있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겁니다. 큰 문제는 그것이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을 끌지 여부입니다. 알다시피 지금 당장은 북한과 관여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루이스 국장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성능 면에서 어떤 차이를 보입니까?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나요?
I mean, there's a reason the United States and most other modern militaries are interested in both. So a ballistic missile, which is
미국과 대부분의 군사 현대화를 이룬 나라들이 이들 두 가지 모두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탄도미사일들은 물체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위로 올라가다 내려가는데 약간의 조종과 유도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은 꽤 빠른데 탄도 궤도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야구공 같은 걸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순항미사일은 작은 비행체에 더 가깝습니다. 꽤 빠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금 느린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 조종을 할 수 있게 하는데 특히 비행의 마지막 순간에는 항로 조종과 더 높은 정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군을 공격한다면 예리한 미사일 방어를 우려할 것이고 따라서 이런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 운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님, 추가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Yeah, it makes a lot of sense, I think, for North Korea to branch out into these kinds of platforms.
북한 입장에서 이런 종류의 발사 방식을 발전시키는 것은 타당한 일입니다. 특히 열차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보면 이건 큰 이동식 발사 차량을 제작하는 것보다 저렴하고 또 쉽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이런 종류의 대형 차량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따라서 미사일을 열차에 실는 방식으로 그런 문제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북한이 미사일 발사 전에 이를 무력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복잡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전에 미국과 한국이 이를 찾아내 파괴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미사일들을 열차에 싣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노력을 더 어렵게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루이스 국장님, 윌리엄스 부국장이 언급한 것처럼 이번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 차량이 아닌 열차에서 발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The fundamental issue for North Korea is not just building the missiles, it's also building the launcher. And so, you know, one
북한의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히 미사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발사대도 만들어야 하고 또 미사일을 바퀴가 달린 트럭에 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좋은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미사일들은 매우 무겁기 때문에 정말 튼튼한 다리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갖춰졌다고 해도 이들 트럭들은 느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그런 기술에 약간 분투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한궤도식 차량을 운영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전차에 미사일을 실은 형태인 것이죠. 비포장 도로에서 무한궤도가 좀 더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적절한 방식을 찾아내기 위해 분투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도로망은 좋지 않지만 터널을 포함해 꽤 좋은 철도망이 있습니다. 이건 매우 매력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열차에 실린 이번 미사일뿐 아니라 다른 다양한 미사일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쩌면 미국을 겨냥한 고체 연료 추진 미사일이 될 수도 있겠죠.
윌리엄스 부국장님, 억지력 측면으로 볼 때 미국과 한국이 이런 종류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태세를 갖췄나요?
Well, I think, you know, even with these new capabilities, fundamentally, you know,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ave significant military.
이런 새로운 역량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비해 상당한 군사적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방어 역량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한국에 있는 미사일 방어 전력은 탄도미사일 방어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는 최근 시험 발사된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역량은 없습니다. 패트리언 미사일은 순항미사일 방어 역량이 있지만 탐지 능력은 탄도미사일에 가장 잘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순항미사일을 다루기 위한 미사일 방어 역량으로 본다면 우리는 탐지 센서 개발 작업을 더 해야 합니다. 특히 높게 비행하며 아래를 볼 수 있는 무인 비행체들에 더 많은 센서가 장착돼 수평선 넘어오는 미사일들을 감지해야 합니다.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흥미로운 차이점 중 하나는 탄도미사일이 더 쉽게 포착된다는 점입니다. 매우 높이 날기 때문인데요. 요격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순항미사일은 천천히 날고 더 낮게 날기 때문에 포착만 할 수 있다면 요격은 더 쉽습니다.
뉴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방어 역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ruise missiles in particular are pretty tough for the systems that we have in place. You know, I honestly think
순항 미사일은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어 체계로 맞서기는 매우 힘듭니다. 솔직히 탄도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 등 북한의 미사일 수를 고려할 때 미국과 한국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런 역량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 중 하나는 우리의 방어 방식에 완전한 확신이 없을 때 먼저 나서는 것에 대한 대화를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선제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김정은을 그의 무력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제가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북한의 역량이 증가할수록 우리는 그들에 대한 대응에 압박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실제 위기 상황에서 상당히 불안정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루이스 국장님, 최근 북한의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Well, obviously the development of a 1500 kilometer range cruise missile is a pretty big step for North Korea. For whatever reason
분명히 사거리 1500km의 순항미사일은 북한에게 상당한 진전입니다. 이 미사일 체계는 한국과 일본의 미군을 겨냥할 수 있고 날아오는 것을 포착하기도 꽤 어렵습니다. 열차 발사 체계는 기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도전입니다. 북한이 새롭고 특이한 방식으로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열어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이런 능력이나 저런 능력이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과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개발을 정말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윌리엄스 부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I mean, South Korea, you know,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pretty open about their desire to seek more.
한국과 미국은 발사의 왼편으로도 불리는 발사 이전 단계에서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추진하는데 열망이 컸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도 그런 노력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미사일이 취약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탐지하는 체계에 점점 취약해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발사 체계를 다양화할수록 그것이 열차나 트럭, 잠수함이든 관계없이 더 탄력적인 군대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루이스 국장님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직후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이 영변 우라늄 공장을 증축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제기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Sure. When it rains, it pours. We've seen an enormous amount of activity at the Yongbyon complex.
비가 내릴 때는 쏟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 생산용 물질을 만드는 영변 핵시설에서 엄청난 활동을 봐왔습니다. 그러다 지난주엔 우라늄 농축공장 일부에서의 움직임을 본 것입니다. 북한이 이 시설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천여 개의 원심 분리기를 채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변 우라늄 농축공장의 생산 역량을 25% 증가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지난 1월 김정은이 열핵무기 생산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는 많은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루이스 국장과 윌리엄스 부국장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북한 순항미사일이 탄도미사일 전력을 증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는 15일 북한이 최근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한국과 동맹의 방공 시스템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북한 순항미사일 도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사거리 1,500km로 알려진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탄도미사일보다 효율적인 배치가 가능하고 기동성이 뛰어나 한국뿐 아니라 일본 전역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실전 배치될 경우 한국의 방공 시스템에 더욱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 요구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북한이 순항미사일의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거의 밝히지 않았다면서 탄도미사일보다 작고 가벼운 탄도를 순항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기술을 가졌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매체들이 신형 순항미사일을 전략적 무기라고 언급했지만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야망에 담긴 선언들이 실질적 진전이나 다짐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국방과학원이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북한이 시험 발사한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1,500km로 추정되며 시속 750km 타원 및 팔자형 궤도로 비행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도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초기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 순항미사일이 여러 가지 유용한 방법으로 탄도미사일 전력을 증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체는 순항미사일이 동맹의 방공 및 미사일 방어를 더 어렵게 하고 전반적인 탄도 순항미사일 전력 규모를 대폭 증가시킬 수 있으며 미사일 전력의 유연성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사일과 핵 능력을 지속해서 발전시키고 외부 위협 억제를 강화하며 국내외적으로 위신을 높이는 등 장거리 순항미사일 홍보를 위한 정치적 목적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의 순항미사일 규모와 탑재될 탄두 종류나 정밀도 등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어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저자인 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ns were trying to, you know, signal that they're continuing to advance their missile program, you know, despite the opposi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anctions and such, probably trying to, you know, to show that this is adding to their deterrent capability.
북한이 국제 사회의 반대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현재 역량에 순항 미사일이 추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는 겁니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또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국내외적으로 위신을 높이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미국과 한국, 일본 등에 위협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5일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미사일이 한국의 목표물이나 한반도 근처에 주둔해 있는 미 해군을 겨냥해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포괄적인 동맹 미사일 방어망을 개선하고 미사일 발사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충분한 공격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한일 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최근 신형 순항 미사일 발사에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또 북한의 계산과 남북, 미북 관계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3월의 미사일 발사 상황과 여러모로 닮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11일과 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사흘 만인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3월 21일에도 북한은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데 이어 나흘 뒤인 3월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것도 똑같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15일 담화에서 같은 날 실시된 한국군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를 참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3월에도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한국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은 한반도 평화와 대화를 위한 것이고 북한이 한 것은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냐고 비판했었습니다. 차이람은 3월에 한국이 발사했던 것은 현무3 미사일이었고 이번에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란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3월과 8월의 미사일 발사와 갈등이 남북한 군비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종관은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정치적 신호를 보낸다면 그것은 한국을 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 think that to the extent that there's a political message.
북한의 대미 대남 정책은 지난 1월 평양에서 열린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공표됐습니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은 미국에 대해 적대시 정책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강 대 강, 선 대 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우리 당의 입장을 엄숙히 전명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는 북남 관계는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며 남북 관계 회복 여부는 한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지난 8개월간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선 남북한 정상 간 소통이 재개됐습니다.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으며 관계 회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5월 2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을 중재자로 해 미북 간에 모종의 소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한미동 상회담을 전후해서 친서가 오고 갔다는 얘기는 남북 간에 남북미 간의 직간접적인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정상 간에.
미북 관계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월 말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100일간의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고 4월 30일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대북정책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이를 위해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을 인정하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완화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지만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강조한 바이든 정부의 새 정책이 북한에 나쁘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식량난이 발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식량난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지난해 태풍 피해로 알곡 생산 계획을 미달한 것으로 하여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이 80만 톤 이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식량난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를 떠받치는 에너지, 물가, 외화, 장마당, 광공업, 공장과 기업소 상황도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과 경제난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진퇴양난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의 중재를 받아들여 미국과 대화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지만 자신이 내건 제재 완화를 비롯한 전제 조건을 스스로 무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재가 풀릴 때까지 미국과 대결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식량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북한 수뇌부의 고민은 6월 17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의 전제 조건이었던 적대시 정책 철회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이 발언이 미국과의 대화에 무게를 싣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적으로 유지해왔던 대북적대시 정책이 철회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지만 대화 테이블이 나오겠다는 그 전제 조건을 발언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일단은 상당히 대화 쪽에 무게를 싣고 있지 않느냐라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북한은 6월 이후 비교적 조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8월에 실시된 미한연합군사훈련을 앞두고 대남 경고를 했지만 이렇다 할 도발은 없었습니다. 이어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 열병식도 노동, 조기군 등 민간인 위주로 진행됐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같은 전략 무기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9월 들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9, 10월 중 대북 인도적 지원이 시작되고 남북 대화에 이어 미북 실무협상이 재개되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부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거부해 기존의 교착 상황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또 대북 식량 지원이 시작돼 남북 대화와 미북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미북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 is not interested in humanitarian aid. So basically
또 다른 변수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과 영변입니다. 만일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SLBM 같은 전략 무기를 시험하거나 대미 강경 메시지를 발신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이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영변 핵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또 이 핵무기 고도화를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효과를 도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영변 핵단지 가동과 함께 이 전술핵 개발을 위한 단거리 발사체를 집중적으로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선택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진전 쪽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을 반복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억제력을 강화하고 제재를 이행하며 외교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직 미국 관리가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북한 문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역임했던 알렉스 웡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최근 군사적 활동과 관련해 북한이 보상을 모색하며 군사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웡 전 부대표는 17일 미국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북한의 태도를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In other words, testing the U.S. and the ROK periodically, keeping on the lookout for any opportunities to reap rewards.
북한이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미국과 한국을 주기적으로 시험하면서 도발을 통해 보상받을 기회를 계속 모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은 계속 무기 역량을 강화하면서 억제력과 지렛대도 구축하고 있다고 웡 전 부대표는 지적했습니다. 웡 전 부대표는 미국은 북한이 이런 정책으로는 체제 보장, 경제 발전 등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축소됐던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The freeze or the pause in major joint military exercises was due or always contingent on the DPRK participating. In good faith.
과거 주요 훈련 중단은 북한이 외교적 과정에 선의로 임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지만 북한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훈련을 재고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실질적인 억제력을 과시하는 요란한 방식으로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웡 전 부대표는 이와 함께 미국과 동맹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과 미사일 역량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은 물론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에도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나라들이 대북 제재 이행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a renewed effort to get third countries. To up their enforcement of sanctions can have a real effect.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동안 이런 노력을 했고 북한이 대북 제재에 불만을 표시하는 등 실제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울러 웡 전 부대표는 북한에 지속적으로 외교적 제안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압박 없는 외교는 헛되지만 외교 없는 압박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키판다 핵정책 담당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물론 일본도 북한이 발표한 사거리 1,500km의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는 이를 방어해야 하는 주변국들에게 상당히 다른 차원의 도전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ruise missiles present a considerably different sort of challenge to the defender.
이런 순항 미사일을 최적으로 탐지하고 추적하기 위해 지상 기반 레이더의 방향 설정 문제 등 추가 계획이 필요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판다 선임 연구원은 이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위협이라며 북한은 이 부분을 계속 개발할 계획이라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윌슨 센터의 진리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이 미한일 3국 북핵수석대표회동,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시기와 맞물린 점에 주목하며 세밀하게 계산된 행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느 시점에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북한 문제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What I hope is happening is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constructing a
comprehensive strategy that puts North Korea within its Indo-Pacific strategy.
또 동맹국은 물론 중국 등 영내 관련국들과 함께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일치된 입장을 도출하는 것이 북한의 협상 복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진리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진리 선임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협상에 돌아올 명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베이징 동계올림픽 주최국인 중국이 이와 관련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17일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17일 전화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견고하며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포터 수석부대변인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한국을 떠날 수 없는 파트너라고 지칭하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미한동맹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포터 수석부대변인은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말할 입장은 아니라며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평화 안보 번영의 초석이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미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결정을 비난하며 상응한 대응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한국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성공에 의미를 깎아내리면서 자신들의 핵탑재용 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은 20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기사에서 미국이 영국, 호주와 3자안보협력체를 수립하고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것은 아태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연쇄적인 핵군비경쟁을 유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과 전망에 대해 엄밀히 분석하고 있고 북한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반드시 상응한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조성된 정세는 변천하는 국제 안보 환경에 대처하자면 국가 방위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잠시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확증해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외보도실장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그 어떤 나라든 자국의 이해관계에만 부합된다면 핵기술을 전파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으로서 국제적인 핵 전파 방지 제도를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미국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는 앞서 지난 15일 3국 안보협력체인 오커스 창설을 발표하면서 옛 소련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미영 간에만 공유해오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예외적으로 호주에게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18년 4월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 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핵폭탄을 만들어 핵확산 금지조약 NPT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스스로 탈퇴까지 했던 북한이 미국의 핵 잠수함 기술 이전을 자신들의 핵무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NPT를 위반을 하고 그래서 NPT를 이미 탈퇴를 하고 국제사회와의 규약, 약속을 위반한 불량 국가로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죠,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일종의 기만 전술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핵추진 잠수함은 핵폭탄처럼 핵을 이용한 직접적인 무게체계와 다르기 때문에 관련 기술 이전을 NPT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김 교수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북한의 반발이 미국에게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뭐 중국 견제가 주요 관심사지. 물론 뭐 이런 북한의 기술들이 뭐 테러 단체에 다시 들어간다든지 뭐 ISIS라든지 지금 아프간 지역에 다시 그 모여들고 있는 그런 테러 단체의 핵 기술이 전파돼서 미국을 또 다시 위협한다면 이게 그때 돼서는 문제가 되겠지만 북한 자체는 지금 거의 외교 정책의 리스트에서 빠졌다 봐야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은 핵을 포괄적 의미에서 군사적 목적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NPT 위반은 아니어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이번 비난 발언의 주체나 기자와의 문답 형식을 택한 것은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미국의 기술 이전 결정을 대미 협상을 염두에 둔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제시했던 이 비확산 문제를 미국이 먼저 넘는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대미 압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만일에 정말로 북한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아무튼 급이 높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최선이 간다든지. 그 틀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중국의 편을 들면서 미국을 적정 수준에서 압박하는 정도로 봐야 됩니다.
미국의 오커스 창설 카드로 미중 간 군사적 긴장 고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한층 강화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도 예상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국제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요. 자신들의 핵 개발도 자위권 차원에서 정당하다라고 계속 북한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한번 또 좋은 일종의 명분을 핑계거리를 잡은 거죠.
한편 장창하 북한 국방과학원장은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글에서 한국이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대해 초보적인 걸음마 단계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발사가 수심이 얕은 곳에서 거의 정지 상태로 이루어져 복잡한 유체 흐름 해석을 비롯한 핵심적인 수중 발사 기술을 아직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장 원장은 또 한국의 속내를 주시하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한범 박사는 통상 첫 발사 시험은 안정된 조건에서 실시하게 돼 있다며 아직 3,000톤급 잠수함을 진수조차 못한 북한이 자존심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한국의 성과를 폄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한국의 SLBM과 이를 발사할 잠수함 건조 기술은 북한이 따라오기 힘든 수준이라며 실전 배치를 염두에 둘 만큼 이미 기술적으로 완성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15일 SLBM 잠수함 발사 시험 성공 사실을 알리면서 이 SLBM은 향후 추가적인 시험 평가를 거친 후 전력화 계획에 따라 군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 원장의 글에서 보듯 북한이 한국의 SLBM 개발에 자극을 받아 조만간 SLBM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북극성 4 시옷, 그다음에 북극성 5 시옷 같은 경우는 아직 보여만 줬지 발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커스의 그 호주 핵잠수함 지원도 있고 한국의 SLBM 발사 성공도 있고 아마 북극성 5 시옷이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미사일을 깎아내렸기 때문에 강력한 대형화된 SLBM을 발사함으로써 자신들의 기술적 우위를 과시하려는 그런 시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번에 글을 발표한 장 원장은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북한의 대표적인 핵과 미사일 전문가로 현재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올라있는 인물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전쟁 등 해외전쟁에서 포로가 되거나 실종된 미군 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행사가 미국 전역에서 거행됐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은 여전히 실종 상태인 미군의 귀환을 위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17일 전쟁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을 맞아 해외 전쟁에 참전했다가 아직도 실종 상태인 미군과 포로로 붙잡혔다 돌아온 사람들을 기렸습니다. We come together as a nation to honor all those who served, all those who were held captive and returned home, and to pay tribute to those who remain unaccounted for. 오스틴 장관은 이날 워싱턴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거행된 기념식에서 우리는 참전군인과 전쟁포로로 붙잡혔다 집으로 돌아온 미군에게 경의를 표하고 여전히 실종 상태인 용사들을 기리며 그들의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한 국가로서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종자와 귀환자들이 매일 그들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실종 등으로 인해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로 남아있는 참전 미군은 현재 8만 1,900명 이상이고 이 중 7만 2,000명 이상은 2차 세계대전, 7,500명 이상은 한국전, 1,500명 이상은 베트남전 참전 미군이라고 밝혔습니다. Today more than
81,900 U.S. personnel remain unaccounted for, including more than 72,000 from World War II.
오스틴 정단은 많은 실종 미군이 바다 깊은 곳에 있다며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약 3만 8천 명의 유해가 발굴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정관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가 올해 신원을 확인한 미군은 총 135명이고 이 중 1명은 베트남전, 13명은 한국전, 121명은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최근 신원이 확인돼 지난 7월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된 한국전쟁 참전용사 하비 스톰스 소령의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스톰스 소령은 1950년 12월 한국전에서 가장 가혹했던 한 전투 중 숨졌다며 그는 4명의 아들과 그들의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침내 편히 잠들었다고 말했습니다.
In July, another MIA family gathered in Arlington. Army Storms was killed in December 1950 in one of the harshest battles.
인천 상륙작전 등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운 스톰스 소령은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했고 그의 유해는 2018년 북한이 넘긴 55개 상자에 담긴 유해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존 하이튼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이날 기념식 연설에서 전장에서 숨진 미군 용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그들이 무엇을 위해 싸웠고 무엇을 희생했는지, 이 나라의 군복을 입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우리가 싸우는 이유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we can do is remember what they fought for. Remember what they sacrificed. Remember what wearing the cloth of this country signifies. And remember...
하이튼 합참차장은 특히 여전히 실종 상태인 참전 미군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어느 곳이든 갈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며 혼자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워싱턴의 미 해군 기념광장에선 해군 관계자들과 참전 미군, 가족과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쟁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을 기념하는 헌화식이 거행됐습니다. 또 하와이에서는 펄하버 히캄 공군기지에서 DPAA가 주최하는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DPAA의 참전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발굴 작업에는 인류학자와 언어학자, 법의학 사진사 등이 동원됩니다. 발굴된 유해는 하와이에 있는 펄하버 히캄 공군기지와 네브래스카주에 있는 오프 공군기지로 보내져 마지막 신원 확인을 위한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한국전 실종 미군의 경우 7,556명 중 대부분인 5,300여 명이 북한 지역에 묻혀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1996년 7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북한에서 유해 공동 발굴 작업을 총 33차례 실시해 229의 유해를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DPAA에 따르면 2005년 5월 25일 미국은 안정상 이유로 북한에서의 공동 발굴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여전히 실종 상태에 있는 미군과 관련해 우리가 추구하는 건 그들이 어디에 있고 언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같은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at's what we still seek. Answers to simple questions. Where are they?
오스틴 장관은 이 특별한 날을 기리는 것은 전사자와 전쟁포로, 실종 미군과 이들을 여전히 기다리는 가족을 기억하고 그런 간단한 질문들에 답하는 우리의 엄숙한 의무를 기억하며 그토록 오랫동안 해안가에 남아있는 이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중국의 전랑 외교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2001년 9월 20일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이 싸움은 미국만의 싸움이 아니라 세계, 문명 전체의 싸움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은 알카에다에서 시작됐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전 세계의 모든 테러 집단을 찾아내 물리칠 때까지 테러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뉴욕 세계무역센터 건물과 워싱턴 펜타곤을 공격한 혐의를 받은 알카에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테러 집단을 파괴시키겠다는 테러와의 전쟁이 선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에 대해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넘겨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합니다. 그러나 탈레반 정권은 알카에다가 9.11 테러를 일으켰다는 증거를 요구하며 이슬람 법정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결국 미국은 2001년 10월 7일 아프간 공격을 감행했고 얼마 후 카불이 함락되고 탈레반 정권은 붕괴합니다. 그러나 아프간 동부와 파키스탄 국경 산악지대로 흩어진 탈레반 잔당과 알카에다는 반군을 조직했고 테러와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46년 9월 20일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칸에서 18개 나라의 영화가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칸 영화제가 열립니다. 칸 영화제는 세계 3대 영화제 가운데 하나로 이탈리아의 베니스 영화제, 독일의 베를린 영화제와 함께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영화제입니다. 1930년대 후반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부의 개입으로 정치색을 강화했던 베니스 영화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최된 것이 칸 영화제의 시작입니다. 1939년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중단됩니다. 그리고 종전 후 1946년 정식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1948년부터 1950년까지를 제외하고는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1951년부터 영화제 기간을 5월로 옮겨 2주일간의 행사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시장에는 수천 명의 영화 제작자, 배우, 언론인 등이 모여 세계 각국에서 모이는 영화 배급사에 영화를 홍보하는 예술적 잔치이자 예술 상품 시장으로서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봉되는 영화는 물론 기획 단계의 영화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thing. 오늘날의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